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 성도 될 수 있는 그 복에 참여된 우리의 귀함과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힘으로서 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들의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부하겠다고 자식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또 부모가 볼 때는 저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말은 공부한다고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 귀에는 또 카세트 뭐 이어폰 꽂고 있고 노래 들으면서 발장난 맞추고 흥얼거리고 그런 걸 보면은 도무지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부모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식을 볼 때에 너 그게 공부하는 거냐, 공부하려면 노래도 끄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또 얘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됩니다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된다는데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속 터진 가슴을 안고 또 발길을 돌리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공부한다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보긴 했지만 그게 공부하는 게 결국 아니거든요. 비록 입으로는 뭐 열심히 책을 읽고 외우고 있지만 이미 정신은 뭐 노래에 다 팔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일 때에는 마치 그 자식을 보는 부모 심정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좀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서도 내가 생각한 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딴 데 정신팔리 있으면서도 내 생각에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찾고 하는데 이미 지금 우리의 그 정신 우리 마음들은 다른 데 지금 쏠려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딴 데 쏠리는 거기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자는 흐느끓이면서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모실 때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또 안 보이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억지로 시킨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알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뭐 놀고 뭐 하는 그런 자식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런 꼴을 봐야만이 이제 부모로서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좀 놓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안 하는 방, 너 책상에 좀 공부 좀 해, 다고 치고 억지로 책상에 앉히고 하는 그게 그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제발 공부 좀 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라, 공부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해야 그게 진짜 공부고 제대로 되는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시키고 다그치는 것보다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 부모나 학교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과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취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재미있고 재미있어 하는 일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 학교고 그게 진짜 공부, 그게 부모 역할인데 지금의 그 학교는 공부시키는 거 억지로 시키도 시키는 게 중점을 두고 있지 뭔가 공부하고 싶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힘쓰는 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억지로 말하라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봐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그걸 시키고 별수를 다 써봐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어떤 죄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다 해가지고 인간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하려면은 부모가 공부하라고 시켜서 책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그 좋은 길이라고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오락실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마음도 억제가 되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억제가 되면서 책상에 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뭔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이건 하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하게 되는 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져야만이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이건 아니니까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신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복음은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내 백성이 신자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점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했으면 무뜻하고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을 던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는 왜 신자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도록 만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살아있을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걸 스스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기쁨이 없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진 적 없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내 속에는 기쁨이 없을까? 뭔가 그런 고민과 그런 근심에 여러분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 뭔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뭔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없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온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뭔가 기쁨이 없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즐거움이 없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있죠. 그 중요한 것이란 게 뭐냐면은 저는 그게 소망이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망이 빠져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 때문에 마치 믿음과 소망을 사랑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처럼 뭔가 이런 느낌을 가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니까 사랑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소망은 생각하지 않아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제일 뒤로 쳐져버리는 이름으로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제일, 그러면서도 사랑이 제일 뒤로 쳐져버리는 이런 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는 채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건 소망이죠. 부름받은 자에게 약속된 소망, 그게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많은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힘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사랑은 단지 사람들의 성품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말이지 사랑만 있으면 믿음, 소망 이것은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들만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믿음과 사랑이 나온 것이다, 보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믿음, 사랑 이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믿음, 사랑 이 말은 참 많이 하는데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주어질 소망, 우리들이 약속된 그 소망에 대해서는 별반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그 진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질 어떤 소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 사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강하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소망으로 안 보인다. 뭔가 이런 쪽에서 강한 어떤 믿음의 힘이 보이는 이런 것은 좀 희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 천국이, 그 천당이 과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진심으로 하루속히 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소망의 천국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야, 그 천국 진짜 내 삶을 움직여버리는, 내 삶에 뭔가 변화와 바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힘으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나 그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야, 하루속히 그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좀 뜨거운 그런 열망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이 빠져버린 그게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껍데기죠. 그냥 믿음의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는 껍데기죠. 믿음의 그 모든 알맹이는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땅이 눈에 안 보이게 되죠. 세상에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미 하늘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소망이 없다. 그것은 신자가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릴 영광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누릴 주 안에서 주어질 영광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 그 말이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신자가 장차 누릴 영광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살면서 현재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물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재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내 속에 차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이미 내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인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그것들이 최고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자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라 제발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채우는 소망,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어떤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해도. 신자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말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신자가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걸 그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이건 요한계시록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온통 보석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처럼 어린 양의 신부는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는 보석처럼 귀하고 빛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자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신자가. 흔히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천국은 12문 되어 있다. 문이 12개인데 그 문은 온통 진주로서 장식이 되어 있다.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가 부흥에 가면은 마흔 엄청 부른 게 12진주면 다 잊어먹었네. 또 12진주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1절 말씀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천국의 생김새는 문이 12개다. 그리고 그 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들어가는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천국을 그렇게 상상해 버리는 거예요. 동서나무 문은 다 세 개씩 있고 뭐 또 기초석에 있는 거기에는 또 뭐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걸 사실 그대로 그렇게 천국을 상상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해서 예 그리스도 인을 가르치 표현하고 있는 그 구질이라고 하는 걸 다시금 새기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12절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죠. 문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주춧돌이죠. 12주춧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지금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문은 12지파 이름 적혀 있고 기초성은 12사도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12사도 이름 위에 세워진 거죠. 이름 위에. 이게 뭐냐면은 12사도가 증거한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결국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12사도가 증거한 예수님 복음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12문 12기초석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신부는 오로지 예수님 복음 위에 세워진 자다 하는 것이 복음에 세워진 자다. 또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건 사람 여기 사람이 곧 천사로 표현되는데 천사의 청량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4규빗은 12 곱하기 12아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구약이 12지파와 신약이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남긴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의해서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 신자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인간의 힘과 제공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들만이 신부로서 부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택이고 부름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부고 신자지 우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로 부름받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하늘의 위에 태어난 자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되고 존귀한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온통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만들어내고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랑된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가 영광스럽게 뭐 한다면은 신랑이 깎아내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를 함께 영광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존재로 영광된 수름을 입은 자로 지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뭐냐면 신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볼 수 없는 영광의 존재로 변화된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간다. 단장하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22절부터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치는 쓸데가 없다 말이에요. 왜 쓸데없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영광과 빛이 쓸데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해라는 건 낯을 주관하는 것이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것이 않습니까? 결국 해와 달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세상 영광이나 세상을 따라간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세상 그 자체가 신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빛이 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영광 삼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것으로 빛을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에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다. 왜? 더 큰, 더 귀한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소모하고 그 영광을 약속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영광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걸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 진심으로 영광된 것이 뭐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이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소유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이 신부 되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되어질 때까지 어린 양이 신부단 모습으로서 단장을 한번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것이 바로 신부로 단장을 하는, 매일매일이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님의 신부였느냐, 이것은 마지막 혼인잔치 때에 그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따가 아 그럼 내가 지금 신부인가 신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그걸로 신부 다 되었다, 난 신부 대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부라면은 신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신부는요,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지 기록된 사람입니다. 신부는 그것으로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지 기록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 자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를 믿는 자 되었구나.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길을 가지 않으면 날 책망해서 징계하시면서라도 주님의 길로 끌어가시구나.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삶이구나 하는 거. 그래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신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신부로 단장이 간 날마다 단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말씀이 새겨진 게 신부인데 나는 과연 말씀이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을 기억하시고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